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전태우입니다. 지난달 28일은 북한에서 청년절이었죠. 청년들의 사상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날인데요. 이 사상무장이라는 게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 전위를 만드는 겁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이론서기였고 또 오랫동안 사상사업을 담당했던 황장엽 전 중앙당 비서는 살아생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엄중한 건 청년들을 군대에 보내 10년 동안 수령의 총폭탄이 되도록 훈련받는 거라고. 인생의 황금기 때 자기 재능과 개성을 마음껏 뽐내지도 못한 채 이 수령을 위해 죽기를 강요하는 북한 체제.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혹한 일이 또 있을까요? 한국에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조미영 방송원 대신 잠시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김동률의 청춘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인수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북한 당국이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내부적으로 강력한 비상 방역 태세 유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북한에 지금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실제로 또 세계보건기구에도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장이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달 27일에 미국의 소리방송에 북한 보고성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밝혔는데 북한이 이제 8월 20일 기준 한 2,700여 명이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소식은 북한 당국이 이 세계보건기구에 통보한 북한 코로나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 당국은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을 현재 고수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의심 환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살바도르 이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장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신종 코로나로 인한 북한 내 누적 격리자가 한 3만 9천여 명, 이 중에 한 3만여 명이 격리 해제가 됐고 이 가운데 외국인이 38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격리자는 북한 사람인데 한 천여 명이 모두 북한인인데 이 사람들은 격리 상태라고 전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월북한 탈북민 때문에 이 개성시 전체가 7월 24일부터 3주간 격리된 적이 있는데
네.
이 개성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개성에 관련해서는 지금 뭐 특별히 북한 보고성으로부터 구체적인 사항을 듣지 못했다고 살바도르 소장이 이야기를 했고요.
네.
다만 개성에서 이제 탈북민 한 명이 몰래 들어가서 거기 아는 집에서 잤다고 했거든요. 뭐 어떻게 접촉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차, 2차 접촉한 주민이 한 3천여 명. 근데 이 사람들 모두 격리해서 해제됐다고 북한 보건성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국경 봉쇄를 강조를 했는데
네.
아직 국경 통제가 그럼 풀리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달 13일에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 회의를 열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매고 방역사업 엄격히 진행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장이 북한의 이제 국경 상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북한의 모든 국경이 아직도 닫혀있는 상태라고 확인을 했고요. 신종 코로나 감염 사례가 발견이 된 중국 다렌항에서 들어오는 배가 없기 때문에 현재 북한 남포항으로 물품이 들어오는 것이 중단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살바도르 소장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관련 물품의 경우는 이제 인도주의적 물품이기 때문에 신의주와 단동 국경을 통해서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양강도의 일부 지역이 전면 봉쇄됐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요. 개성시처럼 봉쇄를 하는 건가요?
네, 뭐 이 소식은 저희 그 뉴스통 프로그램에서도 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양강도 소식통이 데일리 NK에 전해온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 27일 오전 8시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명의의 두 쪽짜리 지시문이 도당과 시당에 내려졌다고 합니다.
네.
지시문의 주요 골자는 여성 비법 올경자 도강 사건, 그러니까 탈북자죠. 이 사건에 대처해서 27일 오후 12시부터 양강도 삼지연과 해산을 전면 봉쇄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소식통이 전해왔는데, 이 여성 비법 올경자 도강 사건이 뭐냐면, 지난달 24일에 삼지연 국경영선에서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한 3년 살다가 20살 여성이 몰래 북한으로 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여성이 지금 코로나 의심 환자로 좀 추정이 됐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그 개성시처럼 개성시에도 올북자가 들어와가지고 한 3주간 봉쇄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지연 이쪽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봉쇄를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초특급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유지를 하면서 강력한 봉쇄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국경 봉쇄가 더욱 엄격해지면 이 주민들의 고통도 좀 더 가중이 될 텐데요.
네.
일단 인도적 지원 물품을 들여오는 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네, 다행히 인도적 지원 물품은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살바도르 세계 보건기구 평양 사무소 소장은 현재 신의주에 신종 코로나 진단기 2만 5천 개가 도착을 했는데, 이게 뭐 지방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소독 절차를 끝내면 평양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신종 코로나 대응을 돕기 위해서 유전자 증폭기 6대, 이게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산소 제조기 20대, 이게 이제 호흡곤란 뭐 이런 거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지원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적외선 체온계 600개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을 했고, 또 이제 북한이 지금 수해 복구 작업을 한창 하고 있잖아요.
네.
장마철 홍수 그리고 제8호 태풍 바비 피해와 관련한 질문을 이제 했는데, 석 달 동안 북한 주민 1만 명의 보건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응급 의료 키트, 그러니까 뭐 진단 기구나 어떤 장비 세트가 들어 있는 거고, 대피소 관련 물품 그리고 콜레라 키트, 이제 물이 오염되면 또 콜레라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좀 의약품, 의약 장비들을 준비해뒀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현재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수해 피해에 따른 이 외부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죠.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세계적인 악성 바이러스 전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이게 이제 코로나가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건데, 큰 물 피해와 관련한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수해 피해 주민들에게 좀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방문한 곳이죠. 황해북도 음파군 주민들이 9일에 양곡 등의 구호 물자가 전해졌는데 여전히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9일이라는 게 지난달 9일인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피해 주민 대부분이 영양실조로 고생하는 농장원인데 그중에 한 60%가 이번에 내려온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바 배려 식량으로 3끼 중 한 끼를 대체를 하거나 3끼 죽을 쏘 먹는 정도의 형편이고, 혹은 쌀을 팔아서 이제 쌀을 팔아서 강냉이를 바꾸면 좀 더 많이 좀 식량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 먹는 형편이라고 상황을 전했고요.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에서 이제 구제미로 준 이 배려 식량의 경우는 당 창건일, 그러니까 10월 10일까지 좀 아마 먹으라고 준 식량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주민들은 그때까지 버티기 어렵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고 내부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네. 이 구호 물자가 전해졌음에도 주민들의 생활이 여전히 어렵다는 게
네.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면 좀 외부 지원도 좀 기대해 볼만한데, 이게 이제 북중 국경을 닫아매라 이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네.
좀 지원해주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북한은 오늘에서 한번 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북한 당국의 이 사이버 범죄가 지금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국제사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좀 경고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 보내고 있는데요. 미국 법무부에서 북한 해커들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이 3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해서 280개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엄청난 계좌를 몰수하겠다는 건데
네.
이 소식은 지난달 27일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미국 법무부가 이날 그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했나 봐요. 소장 내용을 보니까 북한과 중국 해커들이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10여 곳에서 가로챈 돈의 일부를 세탁하는 데 사용한 가상화폐 계좌 280개에 대한 몰수를 요청했다고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몰수 소송 대상 계좌들은 지난해 미국 정부가 적발을 한 두 개의 해킹 범죄와 연관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2018년 북한의 해커들로 추정이 되는데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을 해서 돈을 꽤 많이 훔쳐갔습니다.
네.
한 2억 5천만 달러 정도 훔쳐갔는데 이것과 연관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미국 법무부는 이번 소장에서 당시 해킹 범죄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북한 관계 기관이 아니면 좀 알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가상화폐가 뭐 일종의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회자께서도 게임 좋아하시죠?
그렇죠.
굳이
즐겨합니다.
화폐로 지급을 안 해도 뭘 지급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것도 가상화폐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뭐 지폐나 동전은 아니지만
네.
미래의 화폐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종의 신기술인데
네.
인터넷상에서 주고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나라에서는 좀 시범적이긴 하지만 어떤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화폐로도 인정하는 것도 있고 또 현금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뭐 물건을 사고 파는 때 이게 거래를 할 수 있는 화폐로도 인정이 되기도 하는데
네.
근데 이 가상화폐 거래가 추적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의 해커들은 여기에 착안을 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을 해서 돈을 갈아챈 다음에 이 이제 불법적인 돈을 이 가상화폐로 세탁을 하는 거죠.
네.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서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국제 금융 체계를 흔드는 아주 심각한 범죄여서 미국 법원에서 지금 비법적인 활동에 사용된 가상화폐 계좌 280개에 대한 몰수를 요청한 거고 이건 유엔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유엔
네.
안전보장이사의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그룹이 북한 당국이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자금 탈취와 세탁을 통해서 금융 제재를 회피를 하면서 불법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에 앞서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금융 범죄에 주의하라는 경보를 발령했다고도 하죠.
네, 무려 4개 기구에서 주의 경보를 발령을 했는데 지난달 26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관시설안보국 그리고 재무부 연방수사국 사이버사령부에서 북한의 이 사이버 금융 범죄에 주의하라는 합동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 미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이런 주의 경보를 내린 건데
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북한 정찰 총국이 있잖아요. 이 총국의 지휘를 받아서 2014년부터 활동을 해온 비글보이즈 그러니까 해킹 범죄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단체에서 지난 2월부터 전 세계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금 자동 그 입출 기금이 있잖아요. ATM 기기라고
네.
저희가 뭐 카드를 넣거나 통장을 넣어서 돈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 시스템을 노린 현금 탈취를 재개했다는 경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동 경보 발령 부처들은 이 비글보이즈가 2015년부터 한국, 일본, 대만 등 38개 국가에서 약 20억 달러를 탈취하려고 했다고 추정을 했고요. 이게
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요. 그러니까 원격으로 인터넷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은행에 저금돼 있는 돈이 있을 거
네.
아니에요. 이걸 강탈하는 사이버 공격인데 개별 은행 전산망에 침투를 해서 악성 프로그램을 깝니다. 그리고 가짜로 돈을 보낸 것처럼 뭘 보내요.
네.
그러면 그 현금 인출기 기계에서 돈을 뽑을 수가 있어요. 이런 공격을 하는 건데 굉장히 이게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적발을 해가지고 전 세계 은행에 지금 주의하라는 경고를 내려보낸 겁니다.
네, 참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탈취한다고 네. 생각이 드는데 미국 정부에서 이런 경보를 내린 게 이번에 처음인가요?
처음은 아니고요. 2년 전에도 있었는데요. 지난 2018년 10월에도 북한이 이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통해 가지고 그 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경고를 한 바 있거든요.
네.
다만 그때는 좀 단체가 달랐어요. 그때는 다른 단체에서 네. 이 공격을 주도를 해서 경고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게 저도 처음 들어본 단체이긴 한데 네. 북한 외무성에서 미국이 이 대북 금융 해킹 경보를 발령한 데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네.
이거 뭐 직접 표명을 한 건 아니고 홈페이지에서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자금 세척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라는 데가 있나 봐요.
네.
이 대변인이 이제 담화에서 이같이 지적을 했는데 내용은 뭐 전면 부적입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종 범죄 행위를 반대하는 건 공화국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각종 사이버 범죄 행위들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정연하게 세워져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럼에도 미국이 우리의 사이버 위협을 기정사실화하고 공동대처에 모여하면서 분주탕을 피우고 있는 건 우리의 대적 영상의 먹채라고, 이 영상 이미지거든요. 그리고 국제적인 대조선 압박책동을 합리화하려는 음흉한 속심의 발로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전면 부인을 한 건데 사실 국제사회 여러 단체, 여러 은행에서 피해를 실제로 봤거든요. 국제사회가 빈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건 뭐 실제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제 북한 당국이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일단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국제사회는 북한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북한 당국의 사이버 범죄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이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범죄 집단이 하는 사이버 범죄를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북한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인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조미영 방송원의 목소리로 탈북민이 본 한국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미가 부릅니다. 오늘은 헤어지는 날.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세도레. 말이 수다스럽고 까불대는 성격의 사람을 고향에선 세도레라는 별명을 붙였던 기억이 난다. 보통 북방 쪽에서 많이 쓰는 사투리이기도 하다. 이름 앞에 세도레를 붙여 세도레 아무개라고 불렀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친구들을 건드려 놀던 세도레 복순이가 생각난다. 세도레는 말이 많은 것도 있지만 행동거지가 차분하지 않고 부잡스러워 자칫 이를 그르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바가 커서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세도레와는 상대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갓 한국에 왔을 때도 그런 인식 때문에 희극인들의 수다스러움이 그리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진 않다. 더구나 억지로 웃음을 주려는 듯한 그들의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요즘은 희극인 김영철의 수다가 궁금해진다. 한국의 세도레 중 한 명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인 김영철은 한 번 사람을 만나면 보통 두 시간을 이야기한다고 한다. 특히 그의 핸드폰 통보문이 왔을 때 답장을 할지 말지를 아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단다. 왜냐하면 통보문에 답장을 보내는 순간 계속해서 끊기지 않고 통보문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다. 또 서로 대화 중 새로운 주제가 나왔을 때도 이야기를 끊이지 않고 이어간다고 한다.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거리를 늘어놓을 수 있는지 참 신기할 정도다. 고향에선 말이 많고 수다스러우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아오던 세도레. 한국에선 오히려 그 사람의 개성으로 인정해준다. 특히 대중 앞에서는 연예인들은 수다스러운 모습을 자신만의 캐릭터로 만들어 인기를 얻는 경우도 있다. 캐릭터란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특정 상표를 나타내고 긍정적 느낌을 갖도록 만든 가공의 인물이나 동물 등 시각적 상징물이다. 현실에서는 나쁘고 불쾌한 느낌을 주더라도 캐릭터로 표현되면 긍정적인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낸다. 그동안 별로라고 생각했던 김영철이란 캐릭터에 대해 살짝 궁금해지고 특히 그의 끊이지 않는 수다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든다. 김영철은 그리 잘생긴 편도 아니다. 거기에 수다스럽고 경망스럽게 느껴지는 행동은 정신 사나울 때도 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웃기는 재주에 노래도 잘 불러 가수로도 활동한다. 영어에도 능통한 머리 좋은 재주꾼이다. 어쩌면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 수다도 그의 재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힘이란 참 멋진 것 같다. 남의 눈치에 주눅들지 않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특징을 부각시켜 좋은 캐릭터로 만들어내는 것. 나와 다를 뿐이지 나쁜 건 아니라는 것을 김영철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항상 반듯하고 모범적인 모습만을 강조하고 조그만 결함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는 북한 사회. 지금 생각하면 거리의 포스터들이나 교과서 표지에 그려진 인물 형상들이 왜 하나같이 잘생기고 모범적이었는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사람을 위한 사회가 아닐까?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여러 나라를 찾아가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 조명 방송원과 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셨잖아요.
네네.
저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때 그 딱 두 달 동안 이 달력을 만들어서 이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자 이 이야기가 좀 기억에 남는데.
네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부 잘하는 방법 얘기했어요.
네.
습관을 반복을 통해서 습관을 들이면 공부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네.
그게 참 어려워요, 습관 들이기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영어입니다, 영어.
아, 영어. 네. 네.
사실 영어는 지금 거의 국제 표준어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영어권 국가가 아닌 나라 가운데 영어를 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네.
영어권 국가가 아닌 나라 가운데 영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 어딜까요?
글쎄요, 한국은 일단 아닐 것 같고요. 뭐 네. 유럽에 있는 나라들 아니면 아시아에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좀 영어를 잘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유럽에 있는 나라들 뭐 대체로 영어 잘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북유럽 국가들이 영어 잘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영어 하나만으로도 특별한 불편 없이 여행이 가능한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길거리에서 또는 뭐 상점에서 마주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영어가 가능한 나라들이 또 이런 나라들이라고 네. 하는데 특히 이 나라 가운데서도 영어 능력 지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어 시험을 한번 이렇게 샘플을 이렇게 표본을 추출해서 영어 시험을 이렇게 쭉 보면 점수가 가장 잘 나오는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비영어권 국가 한 88개의 나라들 대상으로 이런 시험을 한번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스웨덴어가 하여간 인구의 90%가 스웨덴어를 분명히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사람들이 영어 시험을 보면 항상 점수가 높답니다. 늘 1등이 나온대요. 그래서
네.
나이, 학력, 직업을 불문하고 평균적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이 외국인과 영어로 조금씩은 대화가 가능한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국은 몇 위인가요?
네, 참고로 한국은 31위. 한 90개 나라 가운데 31위. 그러니까 뭐 중간은 넘네요. 그러니까 아예 못하는 나라는 아닌데 네. 사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영어를 잘한다고 말하기가 좀 쑥스럽죠.
네. 그런데 이 스웨덴 사람들이 좀 영어를 열심히 배우는 이유는 뭘까요?
스웨덴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어학 교육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스웨덴 사람 100명에게 영어를 배우는 이유를 한번 물어봤대요. 여기에 이제 그 힌트가 있다는 건데 가장 많이 스웨덴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스웨덴 인구는 천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다. 그 말은 스웨덴 말이 통하는 사람은 사실 천만 명밖에 없다.
네.
이 나라를 벗어나면 거의 모든 나라, 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속에 수십억 명이 있는데 그중에 스웨덴 말 쓰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딱 우리만 쓴다.
네.
그래서 스웨덴을 나가서는 스웨덴 말을 쓸 수 없다고 하는 이 불편한 진실. 이것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그런 스웨덴 사람들의 동기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스웨덴 사람들이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그 넓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헤집고 다니면서 일하면서 생활할 수 있으려면 결국 바깥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 영어가 중요하다.
네. 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스웨덴 경제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이제 천만밖에 안 되니까 내부 시장이 작고 많은 기업들이 세계인을 상대로 기업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뭐 H&M이라든가 이케아라든가 가구 유명한 회사죠. 그리고 스카이프 같은 인터넷 회사들 다 세계인을 무대로 일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생존과 관련되다 보니까 영어를 좀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이 스웨덴의 영어 교육 정책이 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은 일찍부터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기보다는 일찍부터 그 중요성을 깨달았나 봐요.
네.
22년부터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한 거의 100년 가까운 과거죠.
네.
1922년부터 영어 교육의 중요성이 그 나라에서 열심히 막 토론되고 논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몇몇 학교를 중심으로 영어를 가장 중요한 언어로 가르쳐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생겼고요. 1946년부터는 공립학교에서 영어를 외국어로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요. 91년도가 되면 유럽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러려면 영어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영어 교육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94년부터는 수학 그리고 스웨덴어와 함께 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스웨덴어, 영어. 이 세 개가 필수 과목.
필수 과목이군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친 것이죠. 그게 1994년입니다.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경우도 외국어를 가르칩니다만은 여기서는 초등학교 한 6학년은 되어야 영어를 가르친다고 해요.
네.
근데 스웨덴은 1학년부터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기본 과목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어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건데 재밌는 건 스웨덴 교육 당국의 영어 공부, 영어 교육의 목표는 학교에서 공교육만으로 학생들이 수준 높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스웨덴 교육 당국의 정책도 좀 중요하겠지만요. 좀 이 스웨덴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이 또 다른 비결이 있다면 좀 어떤 걸까요?
글쎄요, 외부에서 연구하는 단체들도 그렇고요. 스웨덴 사람들도 그렇고 뭐 몇 가지 비결들을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비결을 좀 소개하자면 첫 번째, 영어로 노래하고 게임하고 막 들썩들썩 즐겁고 떠들썩하게 영어 수업하는 거. 영어 수업 장면을 이렇게 이제 좀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네.
자, 선생님이 그래요. 학생들 모아놓고 그냥 자, 여러분 옷을 보세요. 자, 여러분 옷 색깔 중에 노란색 있는 사람 일어서 주세요. 이런 식의 게임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말을 떨어지면 학생들이 이제 자기 옷도 보고 옆에 친구도 옷도 보고 그래서 뭐 너 일어나, 너 노란색 있어, 없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막 두리번거리고 노란색을 찾느라고 시끌벅적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몇 명이 노란색 있는 친구들은 일어서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 떠오르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 특히 선생님이 영어책을 읽어준다거나 앞에 나온 칠판에 빈 칸에 단어를 넣는다거나
맞습니다.
이런 식의 영어 장면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게임처럼 하는군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냥 게임하고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요. 색깔이 뭐 색깔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 그리고 상자 안에 이 무슨 물건이 들었는지 막 맞히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상 말이 공부지 공부가 아니고 그냥 놀이입니다. 놀이. 수업은 보통 한 40분 정도 진행되는데 책 없습니다. 공책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신나게 놀다가 40분을 끝나는 겁니다. 이게 영어 수업인 것이죠. 이게 이제 스웨덴이 영어 잘하는 나라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 재미있는 수업이죠.
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영어 수업을 재밌게 들었다면 저도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진정인가요?
드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 공부라는 게 사실 책과 공책으로 이제 필기를 하고 하는 게 이제 공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책과 노트가 없이 수업을 한다는 게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목표가 그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재밌어 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네.
이게 영어 공부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가 중요할까? 그건 어쨌든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영어라고 하는 것을 쉽고 편하게 듣고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비결은 그거예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보통 우리 한국에서 영어 수업 풍경을 보면 꼭 누군가가 시키죠. 책을 읽으라고 시키거나 나와서 문제를 맞아요. 풀라고 시키거나 하는 것. 이 스웨덴 교실에는 특히 영어 교실에는 누가 누구를 선생님이 학생들을 시켜서 발표하라고 하거나 뭘 해보라고 하거나 이런 게 아예 없답니다. 그냥 대신 아이들이 스스로 주제가 정해지면 그 상황에 맞게 그냥 아이들끼리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이군요.
네, 제일 많이 하는 게 주제 딱 정하고 그걸 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연극 비슷하게 하는 것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영어를 이용해서 자 전화 걸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주자가 떨어지면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와가지고 서로 전화 통화하는 흉내를 내면서 그 자리에서 즉석해서
그렇게 연극을 하는군요.
상황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전화기 오늘 주제 그거니까 한번 영어로 해봐요. 그러면 이제 장난감 전화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아 안녕하세요. 거기 피자 가게죠. 뭐 피자 주문하고 싶은데요. 뭐 가격은 얼마예요? 언제 배달돼요? 이런 걸 영어로 하는 겁니다.
네.
네. 이런 식의 영어 수업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어 수업 효율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라는 건데 재미있는 건 안 시켰잖아요.
네.
스스로 나와서 하고 싶은 사람 하잖아요. 근데 대략 한 반에 한 26명, 30명 정도 된다면 그중에 한 20명에서 25명 정도가 나와서 수업에 참여한다는 거죠. 영어로 뭔가 말한다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그렇죠. 네.
예, 사실 이 하기 싫은 아이들을 좀 억지로 시켜서 이렇게 압박감을 주는 것보다는 좀 여러 명이 이렇게 서로 말하고 듣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이 언어,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는 데 확실히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좀 그런 식으로 공부할 경우 시험 성적이 실제로도 잘 나올지 궁금합니다.
아, 예. 스웨덴 아이들은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시험이 없네요. 한국에서는 시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성적을 내기 위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책을 막 읽게 하고 쓰게 하고 빈칸을 채우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른바 시험 성적 잘 내기 공부 방식?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성향이 좀 있잖아요. 근데 스웨덴은 좀 다르다고 그럽니다. 일단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지만 5학년 때까지는 시험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공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표 자체가 학년 구분 없이 영어로 그냥 일상생활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자기한테 친숙한 주제가 나오면 영어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정도 이런 정도의 원칙만 정해놨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 성적 안 나와도 걱정 없이 5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되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냥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단 그런 건 있대요. 아주 엄격하고 짜임새 있게 문법적으로 이게 맞네 틀리네 그런 것까지 막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그건 확실하다는 건 또 하나 영어를 부담스러워하고 영어가 무섭고 영어 때문에 영어만 나오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현상은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현상이 이제 저한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문법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군요. 스웨덴도 비영어권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스웨덴은 영어 학원은 그럼 없나요?
아, 찾기가 거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대신 아이들은 영어 학원 가는 대신요. 영어 방송을 많이 본다고 그래요.
네.
영어 책 많이 읽고요. 또 영어로 노래 들으면서 쉼 없이 영어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그래요.
네.
스웨덴 방송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이라든가 영국에서 만든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 올 경우에 스웨덴어로 더빙을 해서 방송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스웨덴어는 밑에 자막만 놓고 그냥 영어 원작 그대로 영화나 드라마가 방송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거 스웨덴에서 만든 스웨덴어 프로그램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만들어진 영어 프로그램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서점, 도서관에서도 4분의 1 정도는 다 영어책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영어로 된 영화나 드라마, 만화, 노래 이런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아마 스웨덴 사람들이 영어를 가장 잘하는 그런 큰 비결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환경이 네. 그런 거죠.
네.
환경이.
좀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과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긴 하지만
네네.
그리고 또 막대한 돈을 실제로도 영어 공부에 쏟아붓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런데도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네.
실제로 영어 책을 보면은 해석은 가능하지만
아,
말을 못합니다.
아, 해석은 가능한가요? 그 정도만 돼도 어딥니까?
그런가요? 네, 정말 한국도 좀 스웨덴의 영어 교육에서 네. 많은 네. 것을 참고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네.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이제 순서 없이 두서 없이 했습니다만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스웨덴
네.
사람들이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영어를 공부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 아이들 또 영어를 얘기하고 벼룩시장에서 기념품을 파는 70대 할아버지도 영어를 자연스럽게 말하는 나라라는 건데 첫 번째는 영어하기 좋은 학교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놀이하고 대화하고 책, 노트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수업받고 교육받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만나도 대화할 때 두려움이 전혀 없는 스웨덴 사람들이 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시절부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를 친숙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TV 틀면 그냥 다 영어 프로그램이라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이 영어 자체가 그냥 일상생활의 일부가 돼버리는 이런 편하고 자연스러운 영어 환경. 이런 것들이 영어를 잘하는 나라가 되는 비결들이 아닐까 싶은데 자 문제는 이걸 한국에서 과연 도입할 수 있을까? 또는 한국은 네. 언제쯤 이런 환경과 분위기가 될까? 이런 건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한의 경우도 예전에는 러시아어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외국어 중에는. 그래서 북한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북한에서도 과연 이런 스웨덴과 같은 그런 환경이나 교육 정책을 과연 시행할 수 있을까. 이런 네.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원어 그대로의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것 자체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정말 북한이 잘 사는 나라로 세계 속의 나라로 우뚝 서려면 과감히 문을 열고 전 세계 나라 사람들과 대화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 미제국주의 용어 뭐 이게 좀 어쩔 수 없이 모르겠지만
네.
과감히 영어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많이 보고 또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북한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속으로 나아가려는 나라들은 이 스웨덴의 영어 교육과 사회 환경을 참고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요, 이 북한과 같은 이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좀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북한 당국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 교육 정책을 좀 개방적으로 바꿔주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걸 기다리는 건 언제 될지 모르니까요.
네.
지금이라도 아쉽지만 영어 잘하는 방법 저는 딱 이거 권장하고 싶어요. 영어로 된 영화나 영어로 된 팝송 하나를 고르십시오.
네.
아마 장마당이든 아니면 주변 친구들 가운데 영어로 된 영화나 드라마 있을 겁니다. 아니면 팝송 있을 거예요. 그거 뭐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조그마한 MP3든 아니면 뭐 노트북 컴퓨터도 좋습니다. 거기다 담아가지고요. 계속해서 보고 들으십시오. 물론 네. 재밌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네. 들으려면 재밌어야죠. 재밌어야 되는데 가장 재미있는 거 하나를 골라가지고 한 100번 정도 들으면 아마 한 편의 영화 대사를 거의 다 외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영화 한 편의 모든 대사를 다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영어 웬만해서는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팝송은 한두 곡 가지고 약간 부족할 수 있는데 영화 한 편 제대로 잘 반복해서 외우면 아마 웬만한 말은 거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네. 방법 한번 꼭 써보십시오.
네.
다만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재미있는 거 골라야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이 외국 영화 보면은 되게 네. 멋진 대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
명장면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영어로 뭔가 말할 수 있으면 네네. 진짜 영어 공부에 대부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이건
네.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꼭 써보십시오. 네.
자, 오늘은 영어 잘하는 나라 이 스웨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 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가장 오래된 나무의 생존법.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몇 살이나 됐을까요? 2020년까지 4,800년을 넘게 살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무드셀라. 이 나무를 발견한 과학자는 성경에서 969살까지 산 것으로 묘사돼 이 장수의 상징이 된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나무가 5,000년 가까이 살 수 있었던 걸까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시에라 네바다의 동쪽에 위치한 화이트 산맥. 여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소나무인 강털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강털 소나무인 무드셀라는 이곳에서 발견됐는데요. 1957년 과학자 에드먼드 슐먼이 생자추를 이용해 나이를 측정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고 조직을 검사해 나이를 측정하는 건데요. 5,000년 가까이 살아있는 무드셀라. 오래 살았으니 이 나무는 굉장히 클까요? 그런데 성장기를 지난 후엔 100년에 고작 3cm 정도 굵어질 만큼 아주 더디게 자라기 때문에 실제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이 나무가 자란 환경이 좋아서 오래 산 것일까요? 강털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지역은 미국 서부 지역으로 해발 3,000m 높이의 산 정상에 있습니다. 혹한과 사나운 바람, 높은 기압과 적은 강수량. 무드셀라는 성장하기도 어렵고 오래 살기도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5,000년 가까이 자란 것입니다.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 느리게 성장하지만 반만 년을 살아남을 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강털 소나무의 장수 비결. 그것은 역설적으로 혹독한 자연 환경 때문입니다. 이 나무는 단단하고 밀도가 높아 침식과 해충에 강한 성질을 지녔습니다. 얕고 넓게 뻗은 뿌리는 어떤 강풍이라도 이겨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영국의 언론가인 리처드 메이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털 소나무가 고령까지 살아남기 위해 사용하는 최고의 전략은 스스로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늙을 대로 늙은 나무는 대부분의 부위가 죽음의 상태에 들어가고 뿌리와 잔가지, 약간을 연결하는 조직만 살아남는다. 그에 따라 필요한 것도 줄어든다. 시련은 생물을 강하게 만듭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고 강털 소나무처럼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윤미래의 너를 사랑해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